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시각입니다. 무엇을 보는 각도를 시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 각도, 그리고 이곳을 보고 있는 각도, 보는 각도, 보거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물 인식이 다른데, 이 시각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설교 관련해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는 만큼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예배 처소에서 찬양이 울려질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 주께서 나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에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이란 말이 사물을 보는, 무엇을 보는 각도라고 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불필요한 염려나 걱정을 하기도 하고, 각도를 좀 달리 했더니 그 걱정과 염려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요, 나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블릿에 충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충전 중일 때 왜 옆에 번개 표시가 있잖아요. 번개 표시가 분명히 듣고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두 시간 뒤에 가보니까 충전량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 몇 년 동안 이 태블릿을 썼더니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태블릿 배터리 교체하는 것, 또 구입하는 과정, 아, 귀찮은데, 시간 드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체하는 과정 간단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인가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태블릿 배터리 쪽에 생각이 미쳤어요. 배터리가 아니고 혹시 케이블 선 아니야? 바로 그 다음날 PB텍에 가서 케이블 선을 바꿨더니 생생하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태블릿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문제되었을 것이다 라는 각도로 보고 염려했고, 실제 문제는 그를 연결하고 있는 선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많은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가는 것, 청년들에게 큰 이슈죠. 또 아들 둔 부모에게도 보낼까 말까.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 가서 썩는다. 시간 낭비, 기회 낭비다. 그 시간에 취직 준비하고, 또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 그것이 낫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교 신입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교 1학년 신입생 1년을 망쳐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게임하면서 강의 빠지는 경우 많대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이 일어나죠. 그때 그에게 군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육체를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군에 들어가면은 시간과 기회의 낭비이다. 아니다. 이 2년 동안은 낭비처럼 보이고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는 시각의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방에 있을까? 여러 제수들과 함께 생활할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음식은 잘 들고 계시나? 지키는 간수들이 구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도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런 의혹이 크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절이 그것에 대한 힌트, 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니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몇 달 전만 해도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진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그 항구 도시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서 2년을 썩었는데 또 수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로마의 당도에서 그곳에서 갇힌 신세가 되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갇혀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서 뭔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지혜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사회 각계 각층 각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지역을 거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이방 나라에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마련된 황실 친위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황제가 있는 그곳, 이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로 구성된 거대한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 그때 당시에 황제의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황제직에 있는데 AD 54년에서 68년까지요. 15년간 황제직에 있는데 초기에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통치자로서 좋은 통치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황제의 광기가 드러나는데 빌립보서는 15년 통치 가운데 61년에 쓰여져요. 그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 7년이 지났을 때 이 서신이 쓰여져요. 61년 그리고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 AD 64년 7월 18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통치하에?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 그 박해가 일어나기 전 3년 전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었고 박해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그 황실 경호가 있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13절에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표현은 라틴어로 프레토리움, 로마 제국 황실 친위대입니다. 9,000명의 정예 군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군인의 월급의 두 배를 받고요. 주택이 지급이 되고 황제 주변을 지킨다는 특근 의식 가운데 있는 엘리트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황제 앞에서 써야 되는 죄수의 감시 역할, 호송 또는 감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호위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황제 앞에 서게 될 죄수들의 감시 임무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있는 곳에, 감금된 곳에 외부에서 면회가 오게 되면 그 죄수와 함께 같이 쇠고랑을 차고 외부인을 접견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꾸 나의 매임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이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자유가 없어진 상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죄수 아닙니까? 그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죄수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자주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7장과 28장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하고 섬 위에 구조되어서 그곳에 있다가 하여튼 여러 경험을 거친 뒤에 로마 제국의 수도 이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사도 바울 호송을 책임졌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절 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가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가 있는 곳.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도 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The Emperor's Regi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제 친위대 소속 군사 백부장, 그렇게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라는 말이죠.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을 맡습니다. 몇 달간 여정을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죄수로 취급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 존재가 범상치 않은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선장의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절망해 있을 때 죄수인 이 사람이 죄수답지 않게 일어나서 전체 절망적인 상황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내 몇 달의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 죄수를 가드들에게, 그곳에 있는 군사들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인계했을까요? 이 비범한 죄수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이 본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 24시간 4교대 임무가 시작됩니다. 6시간씩. 군사들이 와서 사도가 거처하는 곳에 섭니다. 방문객이 오면 쇠고랑을 같이 찹니다. 그리고 밖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사도의 찬송소리 듣습니다. 사도가 올리는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표현할 수 없는, 그에게는 생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율리오를 통해서 들었던 이 비범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을 보아왔지만 욕설이나 저주 섞인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불편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평화의 얼굴을 늘 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간 가운데 군사를 보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섣불리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날수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성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회가 무르익었을 때 그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사랑을 지냈을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주님 마스터, 이 표현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군사들에게,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로마 군사에게 그들의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대 충성을, 그 대상을 바꿉니다. 사도바울이 전달한, 사도바울이 그들의 마음에 새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들, 나의 안위가 염려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 것으로 짐작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접근할 수 없는 대상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든 시위대 안과, 이거는 지키는 프레토리움 군사들이고요,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갇혀 있거든요. 재판정을 드나들면서 법률을 취급하는 관리들, 또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담당자들, 기록관들, 이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미신이나 철학이 아닌 진리임이 하나하나 증명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플레이온 이 뜻은요 majority 대다수예요. 어디에 있는 형제예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형제들. 자기 자신의 안위와 스스로의 신앙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에만 이것 자체로도 버거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프레토리움 가드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주님,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기폭제로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나이라. 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아마 전쟁에 다녀온 사람이 없죠. 전쟁에. 저도 군에 입대했다가 훈련 받고 전쟁에 한번 참여해보지 못하고 그냥 총 쏘는 거 연습하고 그곳에서 뭐 사역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제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하던 동료가 언제 전후에 전후를 향해서 복받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 하면은요, 함께 먹고 자던 그 친구가, 동료가 적탄에 의해서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 겁쟁이처럼 보이던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서잖아요. 그 현상이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있는 믿음의 전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가정교회 형제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주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각이라고 정했어요. 보는 시각. 사도 바울이 아주 견고한, 엄중한, 무시무시한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절망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아다오. 이것이 내 그냥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과연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 시간을 적용과 권면의 시간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두 번째, 주님의 시각에서 나의 삶, 환경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행복이 생깁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정서적인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직결된 그 영광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로마 황제 직속 부대 정예 군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사도, 그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일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강력이 됩니다.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체는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결합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됩니다. 우리 자체는 연약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토기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 육신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어요. 질그릇 뚝배기에는 보배를 담지 않습니다. 누가 귀중한 보석을 질그릇에 담을까요? 토기 그릇, 깨질 수 있는 흙그릇에 결코 나의 보석을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섭리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컨테이너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사도바울도 동일하게 그 자신이 고백하는 연약함, 취약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린 좋은 예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결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이렇게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에 힘이 있었을까요? 지팡이 말고 칼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 아니면 지팡이 없이 그냥 맨손을 그가 뻗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했을까? 꼭 지팡이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쥐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로 발언하는, 내게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단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것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와 수치의 상징,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연약한 사람의 매임을 통해서 엄죽달싹하지 못하는 몇 평 안 되는 그 방에 외부 면회자를 보기 위해서는 군사와 쇠고랑을 같이 철궁철궁하면서 차야 되는 내분의 임무 교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깨야 돼요. 6시간 이상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사교대 임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임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군대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나를 통해서 영적 돌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나 개인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를 가둬놓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 가둬놓는 것이 복음 전진의 중단이 아니고 전진이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서. 뜨개질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아마 세상에서 취미를 택하라면 가장 마지막에 택할 게 뜨개질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옷도 만들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근데 자수 놓는 것 보셨어요? 자수. 이렇게 패턴을 따라서 바늘과 실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데, 여러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까지요,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지 잘 몰라요. 전체 그림이 100% 완성되어지기 전에 한 80, 90% 진행되면 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아니면 미리 패턴을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보면 또 알겠죠? 그러나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한 지 한 20, 30% 정도 진행되었는데 전체 그림을 추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내 삶의 패턴을 완성시켜가고 계시는데 내 시각이 15% 완성된 이 부분만 보고 낙담하거나 절망하면 잘못 내 눈을 고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착념하는가 하면 15%밖에 진행된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거예요. 퍼즐 좋아하세요? 퍼즐 맞추기. 우리는 보통 2, 300개 정도 퍼즐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남자가 퍼즐 조각이요. 33,600개 퍼즐 조각이. 나중에 완성된 거는 그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근데 이것을 1년에 걸쳐서 맞추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았는데 갖가지 동물이 등장하고 아름다운 초추상적인 어떤 뭔가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1년 걸려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퍼즐을 작업을 시작한 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그림이 될는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어요? 9개월 남았습니다. 완성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보는 관점이 형체를 알 수 없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처럼 일부만 진행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개월, 2개월,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 안 보이니까 멋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 한 구절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구절이고 낙심 가운데 있던 저에게 힘을 주었던 구절입니다. 동일하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이 구절이 영혼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함으로 일으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이 구절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혹시 힘겨운 싸움을 외로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망하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을 느끼는 그런 사람 아니면 지금 노를 힘있게 저어가는데 나아가지 않는 배처럼 자기 자신의 삶이 느끼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떤 여인이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300데나리온 1년치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이 향품은 비쌌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낭비했습니다. 웨이스트 된 것이죠. 사람들의 시각에는, 관점에는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헛되게 버리느냐.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그가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 그러면서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광야를 걷구나. 광야를 걷는 동안에 무슨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겠어요? 광야는 갇혔다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보는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동일하게 기념하고 기억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 투입되어서 총을 쏘면서 적군과 교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서 지급한 군복 입고 군대에서 마련한 거처에 군대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지내고 있어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위해서 직접 교전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리고 제대합니다.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 국방부에서는 나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비생산적인 것 같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갇힌 것 같은데 나는 무엇입니까?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시각만 거룩한 시각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진행하고 생산적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끌고 그런 보이는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시즌이 오기까지는 왠지 비생산적이고 이 기간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대한 용서가 나에게 일어났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착한 일로 시작하신 나의 구원은 지금 그 진행을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선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신적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놓여지고 있다. 놓여지고 있다. 아까 그 영국 남자가 만든 그 거대한 퍼즐에 보면요. 왼쪽에는 그 사자들의 그 가족이 한 여섯 마리가 있고 중간에는 코뿔소도 나오고 오른쪽에는 기린이 있어요. 그 다른 동물도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퍼즐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아세요? 공트 같은 부분들. 그냥 그린색으로 처리된 그 부분들 맞추기 힘들어요. 비슷비슷하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코뿔소의 귀 알아요.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린색으로 처리된 그 공간을 또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 곳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이 퍼즐 어디에 가야 될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퍼즐에서 없으면 미완성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야를,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을 승리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결코 생각 세계에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활동들로, 의미 있는 생각들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영혼 가운데서 아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갇힌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즌이 주님 보시기에 영광으로 점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열매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환경 보고 또 나를 보는 것 연습하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보 교우가 로마에 갇힌 사도를 보낸 시각이 고통과 불편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진하지 못하고 갇힌 사도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보는 관점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는 복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 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마지막 찬양하십시오.